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도 열애 없이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CS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지, 살펴보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짓을 스스로 터득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굳이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또 때를 쓰고 그리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동하죠. 나이에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다른 말로 욕구 또는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욕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욕망 중에 하나는 바로 성욕일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부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허락된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라는 영역 밖의 성은 음행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 안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과 어떤 그런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또 영혼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미 버린 몸, 한번 버렸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사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들에게 있어 성생활이란 그저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류의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또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류의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더욱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곧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가득하던 때에 그들이 스스로 질문하기를 이제 곧 재림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과연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이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 속에서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에 해당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과연 좋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1절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답변을 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마치 결혼 생활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금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재림의 때, 즉 종말 사상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보다는 결혼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될 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성적인 절제만 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곧이어 예외 상황을 말합니다. 2절에서 그는 남자는 아내를 두고 또 아내는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란한 성적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의 유혹을 피하는 데에는 결혼이야말로 탁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된 원어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음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도 안에서 성적인 욕망의 죄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누가 죄성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욕망이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또 시대를 흘려보내도 여전히 우리의 영성을 더럽히며 우리의 거룩을 흔드는 위협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대의 고린도는 매우 음란한 시대였음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수세기가 지났다고 해도 당시의 죄성과 이기적인 욕망의 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이 한순간에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는 한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무란 상호 부부 간에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의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부부 간에 갖춰야 하는 성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정확히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허락된 부부 간의 성관계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남편 또는 그 아내를 성적인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이란 단순히 쾌락과 또 기쁨의 수단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의무에는 더욱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결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성과 또 노비층의 여성이 결혼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난한 아비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딸을 파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맺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존재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애정관계는 상관없이 부모의 주선을 통해 결혼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 결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 존중과 건강한 애정관계가 유지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바로 우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의 형태로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부부간의 정상적인 상호 존중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그런 경우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를 재산이나 수단의 일종을 보는 경향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닌 그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상호 존중을 표현하고 또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도 다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또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이나 남성 한편으로 치우친 권면이 아니라 상호 간에 그 배우자가 그 몸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노예와 같은 대접을 받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 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주장하도록 하며 또 남편 되는 남성이 자신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주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욕구 또는 욕망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몸까지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남편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그 권리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경적 결혼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에게조차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 곧 배우자의 삶과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내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로서 나의 삶과 나의 소유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나 이미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연배가 있는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소유를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내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끝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다른 방을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거룩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당분간 각방을 쓸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길게 갖지 말고 곧 다시 방을 합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거룩의 시간을 위해서 잠시 분방을 하고 다시 방을 합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합의상, 즉 함께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절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이 모두 반복되고 대칭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하여 권면하고 이어서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다시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아내와 또 남편이 동등한 상호 존중하는 그 사이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쁨과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부부간의 모습일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다른 모습을 주신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하는 은사,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각각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배우자를 볼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혼의 은사를 주셨듯 또 결혼의 선물을 주셨듯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배우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선물인 우리 가정을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또 부부관과 또 가정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